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경건함으로 이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전부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표제만 놓고 보면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거는요, 전체에서 다섯 권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윗의 시, 뭐 노래 이런 표현이 있고 기도라고 붙어있는 표제는 시편 150편 전체에서 다섯 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는 뭐 무슨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또 102편은 고난당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보면 17편하고 저기 86편하고 시편 142편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목에 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전부가 기도인데 그 중에 이렇게 다섯 개, 그 중에도 다윗의 기도 세 개만 표제로 붙어 있을까? 사실 그건 뭐 명확하게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면 특별히 애달 파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7편이요. 다윗이 특별히 애달 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애원하다시피, 신음하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만 보더라도,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요, 2절에도 보시면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저기 6절에도 보시면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에도 9절에도 저 밑에 보시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뭐 이런 표현들. 저기 13절에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에도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아주 애원하다시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다시피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방편,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는 말이 있어요. 제 말 아니고 아주 유명한 기도의 경구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기도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정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거든 시편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시편이 다 기도기 때문에 시편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기도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 편지를 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보면 기도 연습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좀 더 잘 배우고 싶으면 기도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면, 기도에 대한 책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에이든 토저가 쓴 기도 이런 거 아주 고전에 속한데 이런 책 읽어보면 아주 기도를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할레스비 기도. 오할레스비는 노르웨이 사람인데요, 아주 그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이런 책 아주 은혜됩니다. 고전입니다, 고전. 이 외에도 뭐 기도에 대한 책은 뭐 정말 수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아주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방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시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해야 어른이 알아듣습니까? 아니고 아이들이 잘 말 잘 못해도, 한마디도 못해도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부모가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가 말이 어른해도 어른들은 그 아이 말 다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우리가 신음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전부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유창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가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기도 열심히 안 하죠. 그런데 진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하는 거는 괜찮다고요.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인생에 어려움 닥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런데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평소에 기도 안 해요.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를 안 해요. 왜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냐 그러면 염치가 없다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뭐 어렵다고 기도하면 그게 다 속이 뻔히 보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염치 없다고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 안 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거는요 염치를 아는 태도가 아니고 아주 고약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아주 고약한 자세인 것입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시대의 남유다 왕인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남유다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럽니다.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두려움에 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아하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이요 엄청 점잖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나는 기도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뭐 기도해서 뭔 유익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의 권면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는 아주 고약한 왕이어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요, 그거는 기도 안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태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도 마음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밀려닥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태도입니다. 염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는 것은 염치를 아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고약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있는데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시다시피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아하스에 비하면 히스기야는요 더 어렵고 더 힘든 처지에 떨어졌죠. 이 성경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그거는 부지깽이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부지깽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18만. 그냥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뺀 모든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병이 든 거죠. 아마 성경에는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좀 이렇게 좀 구별되어서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전쟁 와중에 히스기야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이사야가 네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죠. 이제 너는 네 인생 이제 다 살았으니 너 집안 정리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때 히스기야가요.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왜 벽을 향해서 앉았겠습니까? 벽을 향해서 앉은 거는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어느 것도 이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답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벽을 향해 앉은 거죠. 그리고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위기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작건 크건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어도 사실 우리는 작은 위기다 큰 어려움이다 그렇게 구분하지만 모든 어려움은 다 큰 어려움입니다. 모든 고통은 다 큰 고통입니다. 모든 위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거를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밀려닥치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너무 조바심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졸라서 얻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막 문제 해결에 급급해가지고 막 조바심을 내면요. 별로 칭찬 들을 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시면 제자들 데리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그 밤에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웠는데 칭찬 듣지 못했어요. 기도는요, 기도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처지를 아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을 졸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막 산더미처럼 주셨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난 거죠. 사실상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밀려 닥치면 시편 106편 13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문제만, 이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이 위기에서만 어쩌든지 나를 건져 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졸라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는 수준을 조금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 그 기도하는 과정,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요 시편 기자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7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무리들하고 시편 기자가요, 거의 원수 같아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속이 좁아서 그럴까요? 마음이 좁아서? 대상과 예수님은요,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많아도요, 이게 한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대로 하자면 세상에는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인가 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돼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자기를 섬기는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느냐? 아닙니다. 예배당을 출입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느냐? 교회 다녀도 안 그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는 다 밀려닥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해서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뭐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는 그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악인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인생의 위기는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경험하거든요.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거는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경험한다고요. 악한 사람만 병 걸리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도 병 걸리고, 여러분 악한 사람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요즘 같은 때는 믿음 좋은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만 자식 때문에 애먹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자식 때문에 애먹을 수 있고, 세상에 고생하는 것이요, 악한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기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계속 밀려 닥쳐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 닥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저 사람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는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악한 사람은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악한 사람은 자기 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이든지 하고 무슨 행동이든지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밤에 오십니까? 뭐 밤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설령 밤에 오셔서 나를 다 조사해 보셔도 나는 흠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에 오시라는 것은 밤은 무장해제하는, 밤은 다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쉬는, 모든 무장해제하고 그냥 편안할 때 오셔서 나를 조사해 보셔도 나는 흠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결심하고 있는 게 있어요. 3절에 내가 결심하고, 이 사람은 결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결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7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사실 결심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이 있는데 시편 17편 4절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이야 뭘 하든지 이 몸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그 험한 길을 꾸준히 걸었사옵니다. 가르쳐 주신 길을 벗어난 적이 없사옵니다. 남들이야 무엇을 하든지, 남들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람. 나는 악한 사람 아니고 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요, 꽃길이 아니고 험한 길이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 꽃길이 아니고 험한 길인 거죠.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침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문제 해결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조바심이 나는 거죠. 빨리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빨리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묵상할 때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불순종, 그 어떤 조바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보신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내 때,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 저런 수단. 여러분 그런데 조바심이라는 거는요 항상 문제를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사실상 다윗이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던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사실 원수였거든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굴 속에 숨었는데요. 사울이 그 굴 속에 아마 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혼자. 주변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입시다. 사울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죽여버립시다. 사울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생각하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생 더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울 죽이지 않아가지고요 고생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잡으러 왔을 때 다 들판에 진치고 잠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 가까이까지 갔어요. 죽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면 끝납니다. 사울이 그때도 다윗이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한 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좋아지면 괜찮은데 순종해서 고생을 더한다. 아, 다음에는 순종 안 할. 이렇게 내 고생, 순종해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뭐하러 순종하냐 그런다니까요. 한 번 순종은 하룻밤 결심하면 할 수 있는데요 두 번 세 번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순종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괜찮은데 순종한 결과 고생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괴롭고 더 많이 탄식한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요 꽃길 아닙니다. 험한 길 갑니다. 믿음으로 험한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안 할 줄은 제가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기운 없이 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이 꽃길 아니고 험한 길이지만 여러분 그 험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길 걸으면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험한 길 걸어야 되냐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쉽게도 잘하는구만. 저 사람은 저렇게 꽃길을 걷는구만.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은 편하게 사는구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험한 길 걸어야 되냐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시편에 그런 탄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악한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일 다음에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며 얼마나 탄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탄식하며 사시게요. 그렇게 괴로움을 짊어지고 사시게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사시게요. 꽃길 걷는 넓은 길 가는 불신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험한 길을 그냥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게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이게 내가 어려웠는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런 간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사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요 고약해요. 아주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했는데 경건을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배우지는 못했어요. 기도는 뭐 해가지고 어려움은 벗어났는데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해요.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위대한 것이 자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하고 막 이렇게 처리하고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얼마나 뭐 여러분 그래서 병이 들어요. 교회가 병이 든다고요. 병이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해서 막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고 막 그냥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하나님 짐승은 그렇게 조련한다 그럽니다. 짐승은 말 잘 들으면 당근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짐승은 그렇게 길들인다 그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짐승같이 키우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공들여 길을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가벼운, 삶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뭐 이렇게 또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에는 우리 이해력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왜 성령이 탄식하시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더 답답할까요? 뭐가 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서 자기가 답답하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연약한 인생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더 바람직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의 이 시편 기자처럼 결심해야 돼요. 나는 죄 짓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어떻든지,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험한 길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험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로움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보면 17장 15절, 시편 17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로운 중에 있느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다윗이, 고생 많이 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일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고요.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사울을 죽이면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 기다리는 과정이 사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는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의로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어렵고 힘들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탄식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이 뭔가 새로운 말씀 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있을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어려움에 마음이 뺏기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어려움을 자꾸 묵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더 크신 분,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인받은 삶 사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과정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과정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시게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 다만 하나님을 생각하시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게요.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게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 점점 더 거룩하고 경건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